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일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배대된 데서 교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서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증행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임을 또한 깨닫게 하셔서 그러한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또 깨달아 알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서는 그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상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이 곧 아모스다. 그런 뜻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인데 이 이스라엘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또 적용을 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공화국 때에 정부가 시행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가 비판을 하고 또 반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단골로 또 등장했던 것이 이제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교회는 국가의 어떤 정의 또 공의를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또 옳다. 뭐 이러한 주장들도 또 많이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모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롭고 또 공의로운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역할을 교회가 또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별 조심성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이제 붙임으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국가의 문제든 뭐 개인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냥 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구절을 한두 개 따와서 이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자. 뭐 그 길에 신자가 또 주된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과연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느냐? 그걸 우리가 깊이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 정의라는 말이 나오고 공의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한다 맞겠지.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신 건 맞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이죠. 항상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정의, 공의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정의나 공의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걸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이건 정의나 공의와 그런 문제만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언급된 말씀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그냥 의도와 전혀 다르게 그 해석되고 있는 그 이유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사랑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은혜하고 의미가 달라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한 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하면서 죄란 말이 나오면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죄를 해석해버리고 또 사랑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생각 사랑을 해석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한 성경 의도와 전혀 다른 길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해석이 많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도 단순히 어떤 하나의 민족 이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한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약속 때문에 발생한 그런 나라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지금 그 드러내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 이스라엘은 그냥 간단히 국가 하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로 보시고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교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서의 말씀도 단지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를 향해서 말씀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정치 제도나 국가 운영에 이 성경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모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책망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책망받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서 오늘 우리의 죄가 뭔가 우리 죄가 드러나야 되죠. 그게 아모스서를 보는 우리의 바른 시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금방 실감들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 비록 죄인이라고 말은 하고 살지만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실감할 만한 그런 행동들, 그런 어떤 악한 모습들이 나에게서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죄에 대해 실감을 우리가 못하는 거죠. 다른 교회가 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용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죄에 대해 실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막 수요일 예배까지 나올 정도로 교회 출석들을 잘 하시고 또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고 있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그 생활, 그런 상태에서 죄인이란 말을 하지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실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렵단 얘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긴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하나님께 깊은 회개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지를 못해요. 또 죄라는 말을 하지만 그 죄라는 말로 인해서 내가 심령이 애통한 그런 자로 또 우리가 나가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은 죄인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 지금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인의 심령 상태가 아닐 수가 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형태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그 부강했던 그런 시절이라겠습니다. 그래서 의미한 말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 그때의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여로보암 시대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은 책망받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강하고 아주 잘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또 그 어떤 겉으로만 부강한 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강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엉망이었다 그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나라도 부강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섬기는 일에도 그래서 제사도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잘 지켰고요. 또 하나님 제물 바치는 것도 그들 아주 열심히 제물을 막 갖다 바쳤어요. 나라가 부강하니까 제물도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이 나라도 부강하고 잘 살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아주 열심히 했던 그런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주 뭐 못 살고 막 기근이 들고 막 그래 하면은 야 저들이 신앙적으로 잘못 살아 그런다 이렇게 말 들겠지만은 신앙도 이상이 없고 또 나라의 어떤 그 살림살이도 아주 그 부강을 하고 잘 살고 그렇게 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복을 받아가지고 저럴 것이다. 그렇게 여길 거란 말입니다. 이건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앙도 열심히고 또 하는 일 잘 되고 걱정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신앙이 좋으니까 복을 받아 저렇게 잘 산다. 그래 비춰지기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있는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 보면서 그 죄를 책망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죄를 책망하기 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죄가 보여 책망할 거 아닙니까? 아예 죄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책망하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해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죄가 없고 신앙에도 문제가 없고 복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책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죄가 하나님께는 지금 보인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죄가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 시각이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 그 죄를 우리가 알고 또 본다면 우리 역시도 그 참 신앙이 열심히 있고 잘 사는 그런 상태에서도 아 뭐가 죄인가 그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죄인 그러면서 죄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고 또 나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보지를 못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보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면서야 별 문제 없다. 그건 앞뒤가 다른 것이거든요. 내가 나를 죄인이니 고백하려면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의를 하면서 참 애통하는 그런 마음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은 죄인이라 하면서 나를 문제 있는 자로 전혀 안 본다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참 우리가 신앙도 별 문제 없이 보이고 교회도 잘 다니고 뭐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별 문제 없게 봤다면 큰 착각이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이방 나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게 이 본문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다메섹이란 나라에 이제 서너 가지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에 가사, 두로, 뭐 에돔, 암몬 이런 나라의 죄가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그 죄를 하나는 연결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어떤 심판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게 본문 내용인데, 이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이제 외치는데, 왜 가장 먼저 이방 나라의 죄를 대해서 언급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메섹의 죄를 외치려면 다메섹으로 보내가지고 죄를 외쳐야 되죠. 가사의 죄를 외치려면 아모스를 가사로 보내가지고 죄를 외쳐야 되죠. 근데 왜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엉뚱하게 이방나라의 죄를 외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보냈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외쳐야죠. 그래야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2장 가면 이스라엘의 죄를 외쳐요. 근데 왜 그들 죄를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이방나라 죄를 얘기하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의 죄를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역시 이방 나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에 지나지를 않는다. 그런 이방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 저들은 지옥 가라 마땅하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방에 대한 그 죄를 책망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맞아 역시 이방인은 저들은 심판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말하면 2장 가면은 이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선악과 죄를 동일하게 또 말씀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서너 가지고 유다는 이스라엘 죄는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방인의 죄를 먼저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이 야 역시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니야 너희도 똑같은 이방인과 같이 심판받을 죄가 있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이방의 죄를 먼저 언급을 하시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의 죄가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의 죄와 별 다르지도 않다. 동일한 죄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도 역시 동일하게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지 아니하는 그런 데 지나지를 아니한다. 이걸 드러내고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의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옳은가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당시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나 점을 바치는 것이나 이스라엘 그걸 신앙으로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신앙에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죄인, 악한 대로 이렇게 취급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마치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자의 죄를 말하면서 그것과 함께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죄도 동일하게 말해버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이나 이런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차별이 없습니다.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가 다르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죄는 똑같은 동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을 자꾸 구별해가지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착각의 소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스서라 그 말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이방 나라 죄와 유다나 이스라엘 죄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 다메섹의 죄는 뭐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가사의 죄도 6절에 보면은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이게 사로잡은 포로를 에돔 팔아먹은 거죠. 그 죄로 얘기하고, 또 그 뒤에 드로의 죄 역시도 9절에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긴 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돔의 죄도 11절에 보면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을 보면 공통점이 뭔가, 모두 전쟁과 연관이 있습니다. 전쟁과 연관이 있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 포로들을 억압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아먹은 그런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동일한 죄예요, 이방인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를 다른 나라 침범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해서 힘 있는 큰 나라 되기 위한 게 전쟁입니다. 더 큰 세를 갖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를 팔아먹은 것도 뭐냐면은 그 포로를 전쟁으로 인한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이죠. 전리품 내 것이거든요. 내 것 여기면서 그 내 것이니까 그 포로를 팔아가지고 또 재물을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이제 의도로 포로를 파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가장 이익이 많은 장사가 노예 장사라고 그래요. 사람 파는 거. 그래서 다른 나라 침략해가지고 포로를 잡고 그 포로들을 노예를 삼거나 팔아먹은, 그래서 엄청난 그 재물들을 축적하는 그런 방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 포로를 판다는 것은 결국 재물만 생각할 뿐이지 어떤 사람에 대한 인정이나 자비나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행위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또 13절 보면은 암몬 자손도 역시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저인의 배를 달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역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아주 무자비한 그런 짓을 저지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죄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지금 자기들 영토 확장, 자기 힘을 가지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어떤 자비나 그런 것은 다 팽개쳐버린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 이방인 전쟁을 하면서 인정과 자유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 마치 그걸 죄로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죄를 그렇게 본다면 결국 하나님은 인권주의자가 되죠. 사람을 포로로 파는 건 잘못된 거다, 왜 인정을 베풀지 아니하냐, 또 인권주의자 그런 하나님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권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하는 뜻이다, 그게 또 뭐 기독정신이다 이런 말을 또 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방 나라에 대한 책망은요, 뭐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다, 사람 팔아먹는다, 그걸 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남자 여자 뭐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이 할 것 다 완전히 싹 쓸어버리라,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남겨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무자비한 명령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명령에서 어떤 인권을 어떻게 찾아보겠습니까? 그런데 이방민족이 뭐 전쟁이 잡은 포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인적 있는 것에 그래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은 완전히 멸제해라, 또 이런 명령 하나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죄로 그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영토를 확정을 하고 그런 모든 일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도무지 염두에 두지를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의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상관 존재하고 살아가는 홀로 존재해요. 하나님 상관없어요. 자기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자기들 힘과 열심이란 결과지 하나님이 도우신 결과다, 그렇게 안 보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했던 뭔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하는 기회죠. 이겼다, 우리 힘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기회, 그게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도왔다, 그건 그 이방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의 교만이었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오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함께 등장하는 게 이방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방민족까지 몽땅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해야만 이방인이 이스라엘 점령을 해요. 허락을 해야만. 이스라엘이 신의 엉망일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등장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치기하고 이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도 역시 그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를 과시하고 또 오직 점을 가는 데 마음을 둬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이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 막 억압한다 그 말입니다. 포로를 잡아가지고 팔아먹고 말이죠. 그게 약자이자 승리자의 승자의 행보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 특징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바로 심판받을 죄로 간주한 거예요. 왜 너희들 배후에는 나를 생각지 아니하냐? 내가 없이 살아가는 그게 바로 심판을 받을 죄다. 그게 이방 민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이방인들에게 왜 하나님 안 믿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방인들 백날 그런 얘기 안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관계 있지 않냐고 자기만 살아가는 그런 이방 민족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결국은 너희들도 하나님 얘기한 너희들도 결국에는 내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힘을 살고 있는 그런 이방인과 똑같다 그겁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아닌 이 이방인들이나 쌤쌤이다,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민족의 죄를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과 똑같이 그렇게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 아모스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이방인 그들의 특징이 자기들 힘을 마시고 힘 없는서 억압하면서 팔아먹는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 배우에 계신다 이걸 생각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라면은 만약 이스라엘에게서 약자의 행포가 나온다, 그게 뭐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방인과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책망하고자 계시는 거예요.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가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 죄가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뭐 믿자는 그런 죄를 지었지만 신자는 주일 안 지키고 뭐 기도하지 않은 그런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살아가고 하나님 믿자는 건 똑같다. 동일하다. 그러니 뭐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나 우리가 성경 보는 뭐 기도하는 그런 행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도 그런 걸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착각이란 얘기입니다. 진짜 신자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설령 내가 잘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내 개인이 잘 됨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개인이 잘 됨으로 잘 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적으로 뭔가 좀 낫게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그 용도에 맞게 나를 이렇게 지금 잘 되게 만들어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굴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배우의 하나님 바라보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결국은 뭐 내가 살다고 해서 내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내 성공으로 안 보죠. 나의 성공을 안 보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시각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관계에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것 때문에 신자 이방이 다르다 그 말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면은 사람이 어떤 종교적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땐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 불신자 기준은 그 구분점은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나옵니다. 기도함, 성경 옵니다. 이걸 가지고 구분되어 있는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신자가 똑같이 보여지는 것이 있다. 그럴 수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나를 보지 아니할 때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잘남이고 나의 힘 덕분이고 내가 잘해서 나온 결과고 이렇게 바라옴으로써 그 모든 걸 나의 자랑께 삼아버릴 때 그건 결국 하나님 볼 때는 불신자와 똑같던 이방인들 같은 그런 모습일 수 없고 결국은 이방 책망이 함께 참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시각 그게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봉쇄를 안 하고 뭐 일을 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그게 다 죄다. 자꾸 이렇게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 죄는 착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내가 어떤 기도를 안 해도 난 교회 나오니까 이 말만 달라.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아모스가 이방인 죄를 얘기할 때에 참 그들을 그걸 들으면서 역시 이방인은 지옥까지 존재구나 그렇게 생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구원받는 이렇게 말하면은 난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고 그러면 결국 교회 안 나온 사람 지옥 가네 이렇게만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나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참 엄청난 큰 그 착각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착각에서 헤어나게 하고 깨뜨리면서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런 착각을 알지를 못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평생에는 착각에 우리가 펌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시간에 2장에 나오는 그 유다와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고 유다, 이스라엘 그를 죄를 언급하는 것은 유다나 이방인 죄가 똑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죄를 서너 가지의 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하는 건 한 가지 죄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류가 서너 가지다 이런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가지수를 따진다면 뭐 서너 가지만 되겠습니까? 인간 자체가 죄의 덩어리고 그런 인간에게 나오는 모든 게 죄인데 서너 가지다 이런 말로 죄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너 가지라는 말을 이 숫자로 보면은 사실 이방인 치고는 죄가 적은 거예요. 서너 가지니까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서너 가지 그러면서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한 가지의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이 아모스가 말하는 인간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죄, 그게 정말 인간을 심판으로 몰아가는 엄청난 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방의 여러 날 죄를 얘기하지만 그 모든 죄들이 결국은 하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서는 동일한 모습이 나온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가지고 모든 결과 내가 이루었다 얘기하면서 힘 없는 사람을 내가 억압하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에게 나오는 동일한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본문의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사람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그런 행위, 겉으로 하는 행위 그것만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한 채 오직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을 과시하는 그런 재미로 항상 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마치 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방인과 똑같다 그 말이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그걸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관계에 살면은 교회 잘 다니고 뭐 성경 많이 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존재하는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말한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신 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관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공에서 교만하지 않고 또 실패에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곳이 있으니까 그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을 잡고 외적 행동으로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우리 옛적 행동은 항상 변덕이 심하게 바뀝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어요. 그런 외적 행동을 가지고 내 신앙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머물러 살아가는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그걸 통해서도 증거가 증명이 또 되어질 거예요. 잘된 게 있을 때 못된 게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관계에 머무르 살아가는가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행동을 가지고 신앙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가를 자기를 바라보시면서 참된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제대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전혀 다른 게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신앙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착각의 소리를 깨어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하면서 참된 진리의 길, 오직 바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